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후대에 남길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훈련의 말씀을 주시고 또 루강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말씀이 임하는 모든 곳에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이 임하는 곳에 번성하는 축복. 이 번성은 단순히 숫자만의 번성이 아닙니다. 회복되어지고 풍성하여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상처받고 고장나버린 그런 삶과 그 모든 것들, 현장에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깊이 누리는가. 그래서 나의 신앙의 깊이를 점검해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앙이 발목에 오는지, 무릎에 오는지, 허리에 오는지, 내가 얼만큼 그 은혜 속에 잠겨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인이 되면 반대로 내가 가진 삶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 살수 없는 존재구나.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가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 설명하신 게 47장이라면 40장부터 46장까지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 모든 그 안에 그 조그마한 집기부터 모든 구조를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거든요. 왜 그렇게 오랜 그 많은 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셨을까요? 저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다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의 축복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 속에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로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는 아직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리라고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확신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점검하셨겠지만, 뭐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점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 보시면, 천척을 측량하여 갔다고 했어요. 천척이면 한 450m에서 500m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천척을 딱 재니까 발목에 오고, 정확하게 천척을 가니까 무릎에 오고, 또 허리에 오고, 머리에 잠기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어느 수준에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충만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그런 우리의 상태가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자로잰 듯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요,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성전으로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당연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전에서 뭐 이상한 물건을 팔고 거기서 흥정을 하고 예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온화한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그거 다 깨부셔버리셨습니다. 왜냐? 하나님 성전에서는 당연하게 예배하고 당연하게 말씀 듣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성전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잃어버린 걸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 당연한 축복이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방주를 지을 때도 완벽한 설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에스겔 40장에서 60장까지 성전을 말씀하시면서도 완벽한 설계를 알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든 현장에 흘러보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은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완벽하게 맞춰놓고 22장에서 역대상 22장에서 이제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을 불러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해야 되는 일,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장에 또 보시면은 그때는 모든 그 백성을 다 모아요.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신 그 미션을요,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을 놓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두고 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응답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응답 중에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20절에 보시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했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마치기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그냥 용기를 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그 자녀 솔로몬과 솔로몬이 감당하게 될 그 일을요, 언약을 붙잡고 축복하는 시간인 겁니다. 왜냐?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겠죠. 거기 보면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시편 22편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지금도 나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믿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던 게 무엇이냐? 언약과 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삶은요, 코람데오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때로는 취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잘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던 거죠. 이 속에서 다윗은요, 계속해서 지속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당대 최고의 왕으로 꼽힐 만큼 그 이스라엘의 그 면적, 국토를 넓혔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그렇게 이 함께함의 축복을 누렸던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평소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런 다윗을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사울에게 들려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의 고백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6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그런 응답도 체험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상대했죠. 지난 주일에 서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특강 주실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아, 이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당장 지금 칼과 단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필요하구나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선포하고 나갔고, 하나님은 그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칠 수 있도록, 골리앗을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요, 다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현실을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욕해도요, 그 자존심보다 현실의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근데 다윗은 그 현실을 이길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 골리앗의 목이 다윗의 칼로 말미암아 쳐졌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동시에 같이 체험한 거예요. 다윗 한 명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거든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로 설 수 있는 그 응답을 다윗이 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고, 많은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도록.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정복자의 축복을 다윗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서 체험한 것이죠. 이곳에서 다윗은 영적인 분명한 싸움을 싸우며 또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응답을 또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된 부분들 있잖아요. 오늘 보시면은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전쟁 때문에. 그렇기에 너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다윗의 한계인 거죠.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자기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그 응답을 또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눌린 것이 아니라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하는 그 인생을 삽니다. 말려내요. 말 그대로 치유를 허락하신 거죠. 혹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치유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으로 어떻게 육신적인 일이라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가 회복되어지는 운동은 영적인 싸움 최전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일을 본인이 짓지는 못했지만 그 준비하는 일을 평생 동안 감당한 것이죠. 다윗의 받은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삶. 그래서 내가 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되죠.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자신은 궁궐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것을 보고 애통했다고 했어요. 내가 이런 곳에 있는데 언약궤가 저렇게 있다니.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성전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완전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확인하는 그곳. 그래서 이곳에서 이 성전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윗에게 깊이 뿌리 내렸던 것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여자의 후손을 다윗이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단순히 회복하자, 건물을 짓자가 아닙니다. 이 언약을 세우자, 언약을 회복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우선순위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6절.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요, 자기 처소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고 눈을 감고 편하게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다윗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걸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 복음화. 다윗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계획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오늘 역대상 28장 5절과 6절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전달합니다. 솔로몬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또 너를 택하셨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것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나를 택하신 것처럼, 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네가 그 앞에 성전을 짓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늘 기억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준비는 끝났다고. 역대상 28장 10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그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두고 어디에 무엇을 두고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될 일들을요 하나님이 그냥 성전 지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그 설계와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설계해 두시고 확실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막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구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 솔로몬의 증인으로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델 아시죠? 모델은 그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습니다. 아무리 어떤 옷을 입고 싶다 해도 디자이너가 볼 때 그 체형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너는 이 옷 입고 나가. 그러면 그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걷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옷이 대박이 납니다. 그 옷이 그 모든 그 패션의 주류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 현장을 위하여 영적인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언약의 옷,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디자이너들은 자기 모델 함께 동역하는 일하는 모델들을 테스트해 보려고 진짜 엉뚱한 옷을 입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 자리에서 자존심 상한다고 확 내팽기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조용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델을요, 그 디자이너가 어마어마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랑 함께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평생을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지어주는 그 멋진 옷을 입는 사람이 바로 모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델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응답, 자기가 먼저 이 응답 속에 있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분명한 사명을 말씀으로써 이 솔로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후대를 위하여 남길 것을 남기고 전달할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를 믿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듣고 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강단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히 잘 아실 텐데도 맨날 적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놓치면 그 어떤 말씀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비전교회 성도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이 또 중요한 영적인 흐름 속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삶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거는 기도수첩 말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하루를 바로 삶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 우리 강단에서 새벽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대부분 좀 참여하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그 새벽의 시간에 저는 이번 주에 그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앞자리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저의 연약한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는데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왜냐? 제 오늘 하루 동안 역사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를 미리 승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요. 근데 새벽 기도 혹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삶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틈타서 너무 지쳐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이전에 이미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만 뭐하러 우리가 빼앗겨야겠습니까? 승리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삼오늘이요.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이게 산소호흡기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잠수해 보시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뭐 3분, 5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 호흡할 수 있는 그 기계를 메고 들어가면 길게는 몇 시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일날 메시지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주신 힘으로 일주일을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삼오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갖잖아요. 그러면 산소통 메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오늘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말하기 전에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소년 다윗입니다. 양을 치던 다윗을 사무엘이 불러가지고 너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실 거야. 기름뿔병에서 올리브유를 그 머리에 부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 15절 보시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말을요 귀담아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요. 인간의 목소리로 내게 전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아무리 자기가 일국의 왕이지만 그 말씀 앞에 아멘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납득하지 못한 어떤 말씀 앞에 아멘을 못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 자존심 탓에 일어났어요.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이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이 믿음은 언제 점검되어집니까? 나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얼만큼 이 말씀을 누리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혹시 살지 않으셨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겨드리지 않고 인본주의로 계속해서 내 유익을 생각하면서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저는 확신하지만, 우리가 예배와 그 말씀을 누리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믿음을 알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요 언약 붙잡은 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믿음을 점검하면서 다윗이 했던 것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과 또 그 싸움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가난을 놓고 도전할 때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난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상처를 건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먼저 꺾어야죠. 그거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나가든 전쟁에 나가든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라. 하나님이 이 싸워야 되는 이유를 발견케 해달라고. 모든 삶의 순간에 그렇게 인도받는데 어떻게 승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분명히 달려갈 길을 알았던 거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최전방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최전방에서 말씀 붙잡고 싸우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솔로몬한테 전달할 때요, 그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자기 의를 전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말년에 자기 자녀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 성전 지으라 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단 한마디도 자기 의로 전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낱낱이 성취해 가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실제로 체험하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블레셋 그 한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그 영적인 잘못된 흐름을 완전히 꺾는 일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말년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질투와 여러 가지 각인뿌리 체질이 막 드러났던 사울 왕을 보면서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다윗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 거 있죠. 그걸 실제로 체험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어떤 재산입니까? 혹은 어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안전함입니까? 그 다락방은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이렇게 우리 교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요, 다 자기 자녀의 꿈을요 공무원 그리고 무슨 이렇게 대박나는 어떤 그런 직업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 시대를 향해 영적인 그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정치인들이 저렇게 완전 사단의 손아귀에서 이게 놀아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녀가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성벽을 쌓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막 뜨거운 눈물을 가진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고요. 다 그냥 자기가 볼 때 안전한 직장들이잖아요. 내 자녀는 공무원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 했으면 좋겠고 다 그런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마음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한계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더 도전을 못합니다. 그런 고백을 평생을 들어온 렘넌트들은요.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갖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 분명한 응답,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응답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뭐 무엇을 해야 될지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서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그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적으로 싸움에 실제로 체험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귀한 후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감당케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후대를 두고 이 언약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이 각인을 위하여는 우리가 진짜 물불을 가리지 말아요. 렘넌트들이 어떻게든 훈련받도록 어떻게든 이 말씀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돈이 없어서 이번에 훈련 못 갈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됩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못 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렘넌트들은 상처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그런 것들이 각인되는데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훈련을 못 가고 뭣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틈타고 결국에는 렘넌트 안에 있는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요. 또 사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의 중요성을 사실 우리가 잘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은 많이 있는데요. 정말 말씀으로 혹시 내 아들 내 딸이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하시겠죠?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근데 막상 현실이 되면요.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이 경제적으로 그래도 부유했으면 좋겠고 굶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그 한계들을요. 다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대를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전달한 내용은 자신이 삶 속에서 누렸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솔로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결단한 것이 우리 가정과 현장에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전도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어떤 렘넌트와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두고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북받쳐 올랐습니다만 제가 많은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긴 말을 하지 않고 네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네 안에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다. 이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이렇게 표정이 펴지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본인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길 귀찮아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렘넌트들 앞에 모델로서 보여주는 그 예배의 모습들,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이 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그런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